여러분, 오늘 아침에 출근하시거나 학교 가실 때그집앞 편의점 한 번쯤 들리셨죠?
저도 오늘 아침에 샌드위치 하나 사 먹고 왔습니다.
네. 진열대 보면 막 방금 만들어진 신선한 샌드위치가 완벽하게 줄지어 있고, 삼각김밥은 유통기한 라벨이 딱 앞을 향해 있잖아요.
그렇죠. 음료수도 냉장고 와서 아주 차갑게 대기하고 있고요.
맞아요. 우리는 매일 아침에 보는 그 완벽한 진열대를 사실 너무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늘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닫힌 유리문 뒤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랑 정밀함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기계의 후드를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작업이 될것 같네요.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가 그 BGF 로지스 인사직무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되게 딱딱해 보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한 기업의 뻔한 채용 요강이나 지루한 재무제표를 읽어내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현대물류라는 이 거대한 톱니바퀴가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굴러가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람을 고용하고 관리한다는 게 얼마나 피말리는 줄타기인지 파헤쳐보는 게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입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평화로운 풍경 뒤에는 늘 치열한 현장이 존재하잖아요. 오늘 살펴볼 이 자료도 표면적으로는 그냥 인사관리 지침서 같아요.
네, 서류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그 숫자들, 그리고 사건들의 행간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단순히 사람 뽑는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 유통망의 혈관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볼수 있습니다.
아, 혈관이요?
네. 그리고 그 혈관이 막히지 않게 하려고 어떤 사투가 벌어지는지 아주 거대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죠.
좋습니다. 본격적인 구조를 뜯어보기 전에 우리가 그 물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착각부터 좀 깨고 가야 할것 같아요.
어떤 착각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1번 택배 있잖아요. 그거랑 편의점 물류는 이름만 비슷하지 아예 생태계가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다르게 느끼셨군요.
비유를 하자면 일반 택배는 약간 목적지가 하나인 택시 탑승 같아요. 인터넷으로 제가 신발을 시키면 택배 기사님이 물건 싣고 저희 집문 앞까지 쭉 달려와서 놓고 가시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1대1 배송에 가깝죠.
근데 편의점 물류는 스케일이 완전 다르던데요. 약간 수백 개의 정류장을 분단위로 정확한 시간에 도는 시내버스 같았어요.
맞습니다. 심지어 그냥 시내버스도 아니고요.
네. 그 버스 안에 커다란 냉장고까지 달려있는 거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신선식품이란 상온 상품을 나눠서 전국 수만 개 점포로 뿌려야 하는데, 이게 현장에서는 난이도가 얼마나 극악인 건가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 까다로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냉장고 달린 시내버스가 전국을 돌면서 달성하는 정시 납품률이 무려 99.9%입니다.
와, 잠깐만요. 99.9%요? 도로 막히고 비 오고 눈 오고 할 텐데,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수치를 만들어내야 편의점이라는 비즈니스가 굴러갑니다.
대박이네요.
핵심은 시간과 온도의 통제거든요.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 같은 건 유통기한이 극도로 짧잖아요. 일반 택배처럼 다음날 배송해버리면 싹다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아, 그래서 하루에 두세 번씩 다빈도 배송을 하는 거군요?
네. 게다가 한 트럭 안에 상온, 냉장, 냉동 상품을 같이 싣고 가요. 각각 온도를 완벽하게 유지하면서요. 문 열고 닫을 때 온도 떨어져도 안 되고요. 이게 바로 콜드체인, 저온 물류의 메커니즘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차가운 사슬이네요.
맞습니다. 이 콜드체인 역량에다가 자동 창고 시스템 같은 인프라가 딱 결합되어야만 저 99.9%가 나옵니다.
듣고 보니까 이거는 돈 많다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완전 거대한 진입장벽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 글로벌 시장 지표가 나오는데 이걸 보면 무게감을 알수 있어요. 글로벌 3PL, 그러니까 제3자 물류 시장이 2025년 약 1조 3,600억 달러에서 2030년에 1조 7,80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전망이거든요.
계산해보면 연평균 한 5%대 성장 아닌가요? 요즘 뭐 테크 기업들 두 자릿수 성장하는 거에 비하면 좀 보수적으로 보이는데요?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그 거대한 물리적 인프라, 수만 대의 트럭, 수만 명의 사람이 움직이는 실물 경제잖아요. 거기서 매년 5%씩 덩치가 커진다는 건 엄청나게 견고한 성장입니다. 특히 BGF 로지스는 그중에서도 제일 난이도가 높은 콜드체인 망을 쥐고 있는 거고요.
아, 그렇겠네요. 근데요, 제가 이 자료에서 기업 비즈니스 구조 파트를 읽다가 진짜 날카로운 질문 하나가 떠올랐거든요.
네, 어떤 걸까요?
매출 지표를 보니까 이 회사 전체 매출의 약 89.5%에서 최대 96%까지가 모회사인 CU에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른바 캡티브 마켓, 전속 시장이잖아요.
네, 그룹 내부 물량이죠.
솔직히 제 첫 생각은 와, 이거 진짜 꿀 빠는 직장 아닌가 였거든요. CJ대한통운이나 쿠팡 CLS처럼 막 피 터지게 점유율 싸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전국 1만 8천 개 점포에서 일거리가 쏟아지는데 이게 왜 보고서에서는 엄청난 약점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밖에서는 되게 안전한 온실 같죠. 근데 그 지나침 안정성이 어떻게 회사의 목을 조르는지 편의점 시장의 거시적인 흐름을 봐야 합니다.
흐름이 안 좋나요?
2024년이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었어요. 국내 편의점 4사 합산 점포 수가 사상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1,586개나 감소하는 역성장을 기록했죠.
네. 편의점이 줄었다고요? 길 가다 보면 계속 생기는 것 같았는데.
영원히 팽창할 것 같았던 시장이 드디어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더 심각한 건 모회사인 CU와 업계 1위 GS25의 매출 격차가 2025년 기준 약 600억 원 수준까지 턱 밑으로 좁혀졌어요.
아, 파에는 쪼그라드는데 1위 위 싸움은 더 피 터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간판 달아서 점포 늘리는 게 아니라 돈 안 되는 점포는 쳐내고 수익성 높은 곳만 남기는 내실다지게 들어간 거죠.
아,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러니까 모회사라는 든든한 탯줄이 하나 있는데 그 탯줄에서 들어오는 영양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회사가 기침을 하면
물류 자회사는 바로 폐렴에 걸리는 구조네요. 배송 단가 낮춰라, 비용 줄여라, 엄청 압박이 들어오겠어요?
정확합니다. 물류센터 가동률이 100% 모에서 업황에 종속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BGF 로지스도 이 구조적인 덫에서 빠져나오려고 최근에 아주 치열한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자료에 그 공격적인 투자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군요. 2026년 4분기 완공 목표로 2,200억 원이나 들여서 부산 신물류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기존 거 두 배 규모로요?
네, 엄청난 규모죠.
그리고 2025년 11월에는 BGF푸드 쪽에서 해외 소싱이랑 포워딩 신사업도 몽땅 넘겨받았고요. 이게 그냥 창고 늘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CU 물량만 쳐다보지 않겠다. 외부 물량도 띄겠다. 이런 절박한 몸부림이네요.
맞습니다. 그룹 내부에 갇혀있던 시선을 드디어 글로벌과 외부 화주로 돌리는 체질 개선이죠. 하지만 이렇게 회사가 새로운 덩치를 키우고 비용 압박을 견디려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곳이 생깁니다.
어딘가요?
바로 현장의 노동력입니다.
아,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아니 사실 긴장되는 부분으로 넘어가네요. 앞에서는 되게 거시적인 재무 지표를 봤는데 정작 이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지탱하는 인력 구조를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놀라셨나요?
본사에서 일하는 정규직 관리 인력이 고작 492명이더라고요. 아니 전국을 커버하는데 고작 2인원이면 그 물류센터에서 짐 나르고 트럭 모는 분들은 다 누군가요?
대다수가 인력 대행사를 통한 파견직이거나 특수고용 형태의 화물기사님들입니다. 전형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죠.
아, 그렇군요.
비용 유연성 때문에 현장 인력을 외부화하는 게 오랫동안 굳어져 왔거든요. 근데 이 여러 겹의 하도급 구조는 늘 노무 리스크라는 시한폭탄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 봄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그 폭탄이 터져버린 거죠.
맞아요. 그 뇌관이 된 뒤 3월에 시행된 노란봉투법이잖아요. 근데 자료 보니까 원청의 사용자성 범위 확대 이렇게 써 있는데 말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변한 건가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BGF 로지스가 하청업체랑 계약하면 현장에 불만이 있어도 화물기사님들이 하청업체 대표랑 싸워야지 BGF 로지스 본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었습니다.
아, 본사는 방패막이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으면 원청인 네가 진짜 사장이다.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법이 바뀐 겁니다.
와, 하루아침에 얼굴도 모르던 수백 명 노조원들과 직접 마주 앉아서 협상 테이블을 차려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법안 시행 한 달 만인 4월에 곧바로 화물연대 파업 사태가 터진 거고요.
4월 타임라인 정리된 거 보는데 진짜 무슨 스릴러 영화 같았어요. 저희가 뭐 어느 쪽 편을 들거나 파업의 정당성을 따지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철저히 자료에 나온 객관적 사실만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건데요. 4월 5일에 파업이 시작됐잖아요. 편의점에서 하루라도 물류가 멈추면 샌드위치가 창고에서 썩어간다는 건데.
현장의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신선식품 폐기 손실 났죠. 점주들 항의전화 빗발치죠. 그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4월 20일에는 진주센터 인근에서 안타까운 조합원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텍스트로만 봐도 양쪽 다 완전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참담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 폭발 직전의 위기에서 4월 30일에 극적으로 타결이 됩니다. 이민재 대표이사와 화물랜드 위원장이 합의서에 서명했죠. 운송료 7% 인상, 휴가 보장, 그리고 노조를 교섭 주체로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5월부터는 물류 차질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피해 보상 요구하고 나서서 또 다른 산이 생기긴 했지만요.
네, 끝이 없는 산 넘어 산이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이런 거대한 위기를 겪으면서 인사부서, HR의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아요.
보통 인사팀 하면 월급 주고 근태 관리하고 이런 행정직 느낌이잖아요.
과거에는 그랬죠.
근데 BGF 프로젝트의 인사는 지금 보니까 무슨 지뢰밭 한가운데 서 있는 외교관이자 위기 관리자 같더라고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의 물류 인사는 거대한 생태계를 조율하는 부서가 됐어요. 그래서 세 가지 역량이 완벽하게 융합되어야 합니다.
어떤 건가요?
첫째, 밤새 영하의 냉동고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의 현실을 이해하는 현장 감수성. 둘째,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누가 퇴사할지, 어디 과부하 걸렸는지 읽어내는 데이터 근거 사고.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 같은 법령을 즉각 적용하는 노동법 지식입니다.
와, 그 세 개가 다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라도 빠지면 물류망이 멈춥니다.
그래서 회사의 평가 지표, 그러니까 KPI가 확 바뀐 게 너무 공감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사람 빨리 뽑아오는 채용 속도가 중요했는데 2020년 파업 이후로는 분쟁 없는 노무 안정성, 그리고 산업재해율 같은 지표가 훨씬 더 무거운 평가 기준이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BGF 프로젝트의 인재상 중에 정직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정직이요? 그냥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사는 거 아닌가요?
물류 인사에서 정직은 그런 단순한 도덕성이 아닙니다. 하청업체랑 계약할 때 불법 파견 소지는 없는지 단어 하나하나 검토하고 야간수당이나 4대 보험 계산에서 1원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철저한 윤리의식이죠.
아, 실무적인 원칙 준수네요?
네, 그게 안 지켜지면 순식간에 회사가 수천억 원의 법적 리스크를 뒤집어 쓰게 되니까요. 정직이 가장 강력한 회사의 방어막인 셈입니다.
진짜 소름 돋는 해석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탐구를 좀 마무리해보죠. 결국 우리가 이 자료에서 배운 건 뭘까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편의점 가셔서 그 신선한 샌드위치 딱 집어 드실 때 한 번만 상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이면을요.
그 샌드위치 뒤에는 그냥 고도화된 자동화 기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의 안전을 고민하고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법의 테두리를 지켜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노사관계를 매일매일 조율하는 인사 담당자들의 엄청난 땀방울이 숨어 있다는 걸 말이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흔히 물류하면 거대한 창고나 트럭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 안에서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효율성, 경제 상황, 그리고 생존이 가장 뜨겁게 부딪히는 용광로가 바로 인사라는 걸 이 보고서가 잘 보여주고 있죠.
맞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 자료를 다 읽고 퍼즐을 맞추고 나니까 마지막에 진짜 좀 섬뜩하고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떠올랐거든요.
어떤 질문이실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가 물류센터, 자동화 로봇, ASRS 기술 얘기했잖아요.
네.
기술은 지금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네, 무섭게 고도화되고 있죠.
근데 반면에 노란봉투법 사태에서 봤듯이 현장에 사람을 고용하고 관리할 때 회사가 져야 하는 법적 책임이나 리스크는 역사상 제일 무거워졌단 말이에요.
리스크가 극대화된 상태죠.
그렇다면 미래의 물류산업에서 인사관리부서의 최종 목적이 사람을 잘 관리하는 걸 넘어서서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우리 현장에서 어떤 직무를 사람한테 안 맡기고 로봇한테 줘버릴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가장 냉혹한 전략부서로 변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기업이 사람을 기계로 대체하도록 부추기는 아주 기막힌 역설이네요. 인간을 관리하는 부서가 인간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 이건 물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진짜 깊게 고민해야 할 날카로운 화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본 이 문서가 여러분이 매일 가는 편의점이나 매일 쏟아지는 경제 뉴스를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재밌는 렌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깊이 있는 대화 아주 즐거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해줄 흥미진진한 자료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